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저희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공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바른 길로 늘 걸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금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공부를, 느헤미야 형제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총 8시간에서 이제 3시간이 지났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예, 오늘이 지난 벌써 반이 지납니다. 예, 저는, 예, 아주 기쁩니다. 예. 오늘 네 번째 느헤미야의 결단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결단은 이제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하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약간 좀 약간 복습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예. 먼저 느헤미야서 1장 11절을 보면 잠깐만요. 예.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건대 이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나니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느니라. 예. 이제 우리가 몇 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의 이제 1장에 나오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벽이 불탔고 성문이 불탔고 남아 있었던 자들이 큰 치욕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자신의 백성들이 이제 고통과 고난을 겪는 사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절박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도와 또 금식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는 이제 헌신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 결단, 이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내용의 이제 기도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왕의 잔을 드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어떤 그 왕에게 이제 어떤 자신의 어떤 요청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왕의 앞에 쓸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어떤 그 요청사항 간청들을 왕에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제 그 고향 조상들의 고향 이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결심을 했고 결심을 한 내용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이제 이 왕 자신의 왕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것을 좀 고백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느헤미야서 2장 이제 이렇게 1절부터 쭉 보면 그 이제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그 슬픈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게 느헤미야에게 그 슬픔의 이유를 묻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된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느헤미야는 아마 그 왕에게 이것을 얘기하려고 오랜 동안 아마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기 있나? 네. 아닥사스다. 오늘 이제 그 느헤미야의 결단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의 결단에서 두 가지를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건데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왕에게 무엇을 요청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본인이 이제 요청하는 내용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재건인데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이제 느헤미야가 결단을 하고 왕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계속해서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하므로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며 왕의 잔을 맡은 자의 얼굴에 슬픔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왕의 잔을 잡은 사람이 왕에게 뭔가 잔을 주면서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다? 이거는 왕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경우에는 왕이 즉시로 잔을 맡은 자를 그냥 그 즉시로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대한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 일들 뒤에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며 파라오가 자기의 직무 수행자들 중에 두 사람 곧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노하고, 왕의 잔을 맡은 자가 왕의 잔을 들어서 이제 왕에게 주면서 슬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왕에 대한 실수예요. 그리고 왕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마도 왕에게 이렇게 서서 그 포도즙 잔을 이제 이렇게 들었을 때 아마도 그 전에도 몇 번 있었을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아마 왕에게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 자신의 일을 수행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오늘은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좀 슬픈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포도즙 잔, 이제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데 왕의 잔을 맡은 사람이 먼저 이것을 맛보고 우리 왕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게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먼저 맛을 보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좀 이 왕에게도 뭔가 좀 이런 경우잖아요. 예를 들면 왕을 독살한다든지 뭐 이럴 때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밝겠어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서는 사람들, 어때는 그 중세시대 보면 왕 앞에 서는 그 주변의 신하들이 왕의 앞에서, 여러분 김정은 앞에서 이런 말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얼굴빛이 이게 안 좋은 사람들은 바로 처단되잖아요. 중세시대 왕은 신이었어요, 완전.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얼굴빛이 좀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느헤미야가 자신도 이렇게 자신의 얼굴빛을 감추려고 아마 굉장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고 이렇게 밝게 하려고 했을 텐데, 이날은 그 얼굴빛을 이제 좀 약간 어두운 거를 왕이 발견한 것이죠.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느헤미야의 얼굴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느헤미야가 드러내놓고, 아, 오늘은 왕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이제 오늘은 좀 얼굴이 좀 어두운 빛을 좀 보여야 되겠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느헤미야서, 이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파면이 되고 또 즉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 이제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왕 앞에서 이제 두려워했다. 이 왕이 그것을 얘기했을 때 굉장히 놀라면서 두려워했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왜냐하면 즉시 이게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파면될 수도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느헤미야서 2장 3절에 4절 보니까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하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 참 감사하게도 왕이 즉시로 느헤미야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줬고 느헤미야의 슬픔의 이유를 들어주면서 더 나아가서 그 슬픔의 문제를 왕이 직접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아끼고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믿고 아끼고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이런 정말 믿고 이렇게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왕 앞에서 얼굴빛이 변해 있는 사람인데. 예. 그냥 즉시로 그냥 처단하겠죠. 느헤미야가 이때 즉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아마도 이제 자신의 결심을 다시 한번 이제 고백, 이제 그, 결심을 한 거겠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또 이제 긍휼을 구하겠죠. 왕에게 자신의 간청을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 간청할 때 느헤미야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오랜 기간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음에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에게 무엇을 요청할 것인가, 또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왕에게 무엇을 요청할 것인가를 오랜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했고, 그것을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느헤미야의 요청사항은 명확했습니다. 예루살렘 궁궐의 문들과 도시의 성벽과 자신이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나무를 얻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궁궐을 다시 짓고 도시와 죄송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요구사항을 자칫 잘못하면 왕의 오해를 받고 반역으로도 몰릴 수 있는 사실 그런 요청사항이었던 것이에요.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당시 페르시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찾아보니까, 아닥사스다 20년 그 통치 중에서, 지금 이제 아닥사스다 20년째잖아요, 지금. 그 정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그, 아닥사스다는 이제 아르타크세스 크세르 크세스 2세고요. 42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때가 이제 통치한 반 정도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의 치세 이제 중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시기가 이제 지금 요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선이 시기가 페르시아 제국의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불안 속에서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던 그런 시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의 정치 상황과 주변 정세를 보면 이 제국 내부에는 그 샤트라프의 권한이 좀 강화되는 이 샤트라프가 총독이에요. 총독인데 총독들의 권한이 강화가 되고 그래서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정부들이 강화돼 갖고 그 오히려 그 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행정 개혁 어떤 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정세 특히 이제 외부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그리스와의 긴장이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BC 395년에서 387년에 그 코린토스 전쟁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건안 적어놨는데 여기 적어놨나? 아, 예, 여기 있네. 코린토스 전쟁에 이제 요 당시가 코린토스 전쟁에 이제 그 개입을 하고 그래서 아테네와 테베 등 어떤 그 반스파르타 동맹을 이제 지원하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대왕의 평화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소아시아 지배권을 재확인하는 처음에 이제 페르시아를 이 반대하는 세력을 도와줬다가 다시 페르시아하고 연합하면서 이제 좀그 다시 정치적 안정이 이제 되는 대왕의 평화를 이제가 되는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소아시아 지배권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잔을 드는 자로서 당시 페르시아의 정치적 상황, 또 주변 정세에 대해서 아마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그 아닥사스다 왕은 지방 정부들이 어떤 세력이 강화되는 게 사실 좋지 않은 거였죠. 통제가 잘안 되니까 좀 골머리가 아팠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정치적으로 지방 정부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그리스와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방에 있는 자신의 조상들의 고향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는 것은 페르시아에게 있어서 골칫거리가 추가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더더욱 느헤미야가 하겠다는 게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겠다. 뭐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얘기였었잖아요. 근데 이 성벽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벽에 대해 중세 시대 성벽에 대한 그 얘가 왜 죽나? 이상하다. 예. 네, 저쪽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대 시대에, 고 중세 시대에 있어서 이 성벽이 갖는 의미는, 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생존, 권력, 정체성, 그리고 문명의 상징이었는데, 첫 번째로 이 성벽은 방어와 생존의 최전선이었고요.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그런 그 방어선이었고요. 또 성벽은 도시를 둘러싸면서 주민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통치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면 다시 그쪽에 어떤 그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은 도시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면서 안과 박을 구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다른 의미도 좀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구한 이상, 특히 이 성벽과 관련된 내용은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이게 이제 왕에게 굉장히 오해받기 쉬운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역사 가운데 많은 반란과 반역이 있었고 그것으로 정치가 늘 불안한 상태를 유지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을 보면 반란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좀 잠재워야 되는데 안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머리 아픈데 지금 느헤미야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그 왕이 친애하는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들 있는 그 예루살렘 가갖고 성벽 짓겠다고 하면은 왕이 좋겠냐고요. 예,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왕에게 지금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 느헤미야가 이것을 요청할 때 그냥 쉬운 그런 가벼운 그런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느헤미야는 왕에게 얘기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미 왕이 눈치를 채고 물어보니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중세 시대에 이제 아마 느헤미야가 결혼을 했느냐 이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가족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니도 있었고 형제 그다음에 부모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그 중세 시대의 반란은 자기 한 사람 목숨 날아가는 문제가 아니고 가족들도 다 이제 죽는 그런 경우가 항상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세 시대의 그 반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언급을 하냐면 중세 시대의 왕에 대한 반란은 신과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가 돼서 가장 무거운 범죄로 취급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곧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을 한다, 뭔가 반란을 꾀한다, 이거는 신에 대한 도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잘못하면 그런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심지어는 이 가족들이 가족 또 친족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를 잃고 추방되고 노비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뭐 죽임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한 내용은 자신과 가족들, 친척들에게까지 모두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요청사항이었는데 두 번째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련 한 나무와 기타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요구했고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을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어 싸우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왕이 볼 때는 못마땅한 상황인데 일할 사람이 지금 이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공인인 거예요. 공인. 예. 이 지금 이 느헤미야서의 1장 2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때 느헤미야는 왕이 지금 굉장히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왕이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 이런 이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이런 믿을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뭔가 좀 이야기도 나누고 뭐 고민거리도 나눌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공인이었단 말이에요. 함부로 이렇게 막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왕이 그것도 가장 신뢰하는 공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다 버리고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자기 조상들의 돌 무덤과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왕이 볼 때는 굉장히 참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사람인데 얘가 지금 내가 맡긴 이 일을 이렇게 가볍게 본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평소에 어려울 때마다 이참 느헤미야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상황인데 얘가 지금 날 떠나고 가겠단 말이야? 왕이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이게. 예. 지금 성벽 세우겠다 그래서 그것도 머리 아픈데 지금 그걸 허락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 보내면 되는데 꼭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왕이 볼때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예. 느헤미야의 결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조상들의 고향에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주변에는 신실한 자신의 형제 아나니가 있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형제 아나니아가 아니라 하나니가 이제 좀 신실한 형제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영적인 것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그곳에 세워달라고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느헤미야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자기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유인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 공인인 것이고 또 해야 할 중대한 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신임하는 사람으로서 왕의 곁에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왕의 신임을 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인 것인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왕의 신임을 얻고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세상을 섬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이 가야 한다고 결정했고 헌신했으며 세상 왕국의 왕의 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일이 아닌 온 우주의 왕국 위에 왕이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왕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 일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일을 내가 섬길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 대언자는 주의 음성에 대해서 다른 신실한 사람을 추천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소서라고 헌신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왕이 얼마든지 마음이 섭섭하고 이런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왕이었다면 엄청 섭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이나 어떤 내 신임을 저버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한 만큼 사실 그게 그 마음이 더 섭섭한 거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신임하고 아끼는데 너는 나보다 예루살렘이 더 소중하냐? 원래 사랑과 신임이 두터우면 섭섭한 것도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대로 왕 앞에서 긍휼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때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돌아오려느냐? 하고 이처럼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주고 왕은 느헤미야를 괘씸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느헤미야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기한을 정해서 꼭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느헤미야에게 너 가서 거기 얼마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꼭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기다리는 그 왕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만큼 느헤미야를 신뢰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왕의 잔을 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얼마든지 뽑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느헤미야가 신뢰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 아닥사스다 왕인데 왕의 잔을 맡은 자는 느헤미야 말고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확답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것이 느헤미야를 시간 안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느헤미야를 아끼는 왕의 마음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의 결심, 헌신, 이것은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결심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는지 조금 이해가 갑니다.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매우 큰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또 오늘 느헤미야 형제님의 결심, 그 헌신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서 주님 선택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